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 방문을 마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미군 출신 군무원이 연루된 오키나와 여성 살인 사건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실종됐던 20대 여성이 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 해병대 출신 군무원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95년 역시 오키나와에서 발생했던 미군에 의한 일본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또 미 해병대 공군기지를 오키나와 현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아베 총리의 계획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오키나와 현은 현재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며 아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극우파 인사인 아빅도르 리버만을 새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을 지낸 리버만은 거친 입담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만일 국방장관이 되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야 총리에게 최후 통첩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48시간 안에 2년 전 하마스에서 붙잡혔던 이스라엘 병사 2명과 경계선을 넘었다 억류된 민간인 2명을 되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라는 내용입니다. 리버만은 또 지난 3월 이스라엘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한 병사가 살인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게 되자 법정에 직접 나와 그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극렬 무장 세력 탈레반이 말라이 하이바툴라 아크훈드 자다를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주 미국 무인기 공격으로 물라 아크타르 만수르가 사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성명은 탈레반 최고위원회인 슈라에서 아크훈드 자다를 새 지도자로 임명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며 위원들 모두 그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최근 그리스와의 채무삭감 협상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추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그리스의 채무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개혁 조치를 승인받아 얻게 된 114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 가운데 다음 달 1차분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주말 국제채권단 요구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 등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구제금융은 6년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리스에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현재 공공채무는 국내 총 생산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 활동가 구오 페이시용 씨가 3주째 교도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그의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구호 씨는 지난해 중국 남부지역의 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언론사 앞에서 정부의 언론검열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호 씨의 여동생은 VOA 중국어 서비스에 교도소 당국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구호 씨가 3주 전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씨는 최근 서면으로 정부개혁과 전기고문처벌 폐지, 정치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유엔의 시민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담배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발표한 인도네시아 담배농장 관련 보고서에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현기증과 두통, 구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50만 개에 달하는 담배 농장에서는 8살에서 17살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에는 그러나 18살 이하 미성년자들의 경우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또다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또 우리 내부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이 북핵 압박 외교를 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 통지문과 대남기구 담화 등을 통해 엿새째 한국 정부에 대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에 이어 24일에도 군사회담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답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민무력부가 또다시 한국 정부에 전통문을 보내 남북 군사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나흘 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24일 오후 5시 40분쯤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명의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지난 21일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 군사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북한 측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무엇도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외면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북측 요구에 당장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전통문에 대해선 답신을 보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을 때 답신을 보낸 만큼 이번엔 답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군 당국은 서해 군 통신선으로 보낸 답신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과 인민무력부 통지문,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등을 통해 한국 측에 계속 대화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건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 공세이며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한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과거 북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민간단체 전단살포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또 우리 내부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남 통전 책동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7차 당대회 총화보고 결론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각종 기관을 동원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핵 보유국이란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대회에서 핵 억제력을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3대 세습 체제가 완성됐다는 것도 함께 선언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대화나 유화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핵 보유국이란 지위를 한반도 내에서 인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돌파구 마련 등 여러 목적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회담에 자꾸 역점을 두는 건 뭐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이사조치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국제사회의 그 제재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좀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거 아닌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하면은 캐시가 좀 풀리니까요.
이 밖에도 북한의 대화제의는 진정성 없이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북핵 압박 외교를 펼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25일 출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잠재력이 풍부한 기회 대륙으로 평가되는 아프리카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순방국들이 북한과 절친하거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 생전에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하며 반식민지 투쟁 과정에서 북한의 지원을 받았고 두 나라는 지금도 군사와 치안력 강화를 위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와 올해 초에 발표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 교관들이 우간다에 파견돼 현지 경찰과 군 부대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특히 우간다는 북한이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라는 점에서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국들과의 협력 제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티오피아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구소련제 무기들을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에티오피아 탄환 제조회사가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과 에티오피아가 북한의 금수 품목인 사치품을 수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3월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과 친한 국가들을 상대로 펴고 있는 북핵 압박 외교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비핵화와 정상국가로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대통령은 순방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최근 당 대회에서 핵 보유를 당규에 명시한 데 대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티오피아나 우간다의 경우 북한을 명시하진 않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의 유엔으로 불리는 에티오피아 소재 아프리카연합본부에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가질 예정인 특별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미했던 이들 국가들과의 군사협력도 이번 순방을 계기로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박 대통령을 수행했고 황 차관은 이들 국가들과 다양한 군사적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돌파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한 것은 북한을 탈출구를 모두 막는 그런 전방위적 그 압박 차원에서 외교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김영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아프리카 적도 기니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수도 말라보를 방문하고 북한으로의 귀국길에 올랐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저희 그 대통령 순방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은 과거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그 외교적인 접촉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과거 냉전 시대 비동맹 그룹이라는 유대감으로 북한과 친했지만 갈수록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 고립이 심한 북한과의 관계에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가 당분간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6.15 남북 공동 행사에 대해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의 발언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상당 기간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지원을 재개하는 시점과 범위 등은 추후에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주재 대사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대사는 2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만날지 말지에 대해선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내 생각에 그의 생각이나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대선에 이용되는 게 전부고 일종의 선전이나 광고와 같다고 깎아내리면서 의미나 진정성이 없는 대선용 제스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 대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을 거론하면서 후보 시절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겠다는 충족되지 못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현학봉 주영 북한 대사 역시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대사는 트럼프의 발언이 인기 있는 배우의 연극 같은 행동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 대선 후보들은 선거 기간 중에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권력을 갖게 되면 북한의 적대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두 대사의 발언은 지난주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의 트럼프 관련 언급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양 부위원장은 18일 평양에서 AP통신의 영상 서비스인 APTN과의 인터뷰에서 김재일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17일 김재일 위원장과의 대화 여부를 묻는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그와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자 20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재일 위원장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지만 북한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 대사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은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기술의 비확산 의무도 준수하겠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자세를 바꾼다면 우리 역시 평범한 국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내용이 잘못 해석돼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24일 발표한 재난구호 긴급기금 대북 홍수대응사업 최종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천막과 담요, 조리기구, 위생용품 등을 비축하려 했지만 제재로 인해 구호품을 구입, 통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제재의 영향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이 지연되는 일도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지적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재 조항이 잘못 해석돼 일부 구호물품이 지원 불가능한 품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질정화제는 제재 품목이 아닌데 현장에서는 종종 지원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간주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재난관리법 체계하에 중국 등 통과국과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1715와 1874호 그리고 2270호를 차례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무기 그리고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유엔 북한 인권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다른 수단과 결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발언 이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을 압박하는데 대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4일 독일 매체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초기에는 작동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신에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종종 묻곤 하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제는 대북 제재가 다른 수단들과 결합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불매운동과 제재, 투자, 철회운동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대북 제재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제재가 발효되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인도적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에 대해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수확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날씨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의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지만 주민들이 장마당 등 대처할 방법을 찾았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정권과 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호전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최근 당대회가 주권과 경제 발전 사이에 균형을 강조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미래를 위해 좋은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엇갈린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처형과 숙청을 두려워하는 핵심 세력의 불안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공포 정치를 통해 오히려 권력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엘리트 계층에서 확산되는 불만을 북한 정권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사회통제체제를 강화하고 핵보유 입장을 공식화하며 소위 김정은 시대를 선언한 북한. 그러나 김정은의 절대 권력 이면에 핵심 계층의 동요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아졌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처형이나 감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한 북한인들이 과거보다 많아졌으며 이는 정보의 확산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엘리트 계층의 누적된 불만이 미미한 경제적 성과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맞물려 북한의 전략적 환경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데이비 스트로브 스탠포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은 특히 점차 더 많은 북한 지도부 인사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국가 전략을 바꾸든지 아니면
핵심 계층 간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장성택을 비롯해 군부와 민간 부문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잔인한 숙청이 엘리트 계층의 심리적 긴장을 심각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4년 동안 처형된 간부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해 말 집계한 수치인데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 초기 4년간 10명을 처형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 같은 추세를 북한 고위관리들이 잠을 설칠 분위기로 표현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의 탈북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로도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통치 방식이 북한 정권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 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난 25년간 북한 정권의 즉각적인 붕괴를 오판한 이들이 많았지만 국내 불안과 외부의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현 정권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 체제는 1945년 이래 가장 불안정한 정권이라는 진단입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북한 핵심 계층의 범위를 이른바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까지 확대해 김정은 정권이 이들의 경제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치명적인 한계로 인식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는 현재 북한에 돈의 문화가 스며들고 있어 김정은이 주민들의 삶을 빠른 시간 안에 개선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목표는 군비를 축소해야 가능한 일인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김정은으로선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의 주민들이 그런 한계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결속력 또한 느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특히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들어가는 정보가 늘면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근거 없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숙청과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권력 기반만 약화시킬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미국과 한국이 이런 변화를 바라만 보지 말고 한반도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김정은의 잔인한 통치 방식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한국으로의 탈출이나 한반도 통일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불안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와 재력을 누리고 있는데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정착할 경우 그런 특혜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통일을 이득으로 느끼지 않는 한 평화통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탈북 혹은 통일을 통해 개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이들 특수계층에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엘리트들의 동요가 북한 정권의 위험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정은 체제의 견고성이 선대에 비해 약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조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은 극도로 비정상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김정은이 한동안 지도자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is likely to remain the leader of North Korea for the foreseeable future.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을 아버지 김정일보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평가하면서 김정은이 세상에 이목을 끄는 걸 즐기고 일반 주민들과도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양손에 핵무기와 경제개발 카드를 각각 들고 있는 김 위원장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 추진해 나갈지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북한의 핵심 계층 내에서 권력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의 입지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만큼 당분간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7차 당대회는 가히 김정은의 대관식이라고 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수 국장은 따라서 김정은 체제를 북한의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정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고 일부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6.25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김일성 주석이나 최악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던 김정일 위원장이야말로 김정은보다 훨씬 불안정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전임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핵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고위 관리들을 채용함으로써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지만 숙청 규모 역시 김일성 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김일성, 김정일 정권 모두 주변국들의 폭력을 행사하며 김정은보다 더욱 위험한 행보를 보였다며 김정은 체제를 가장 불안정한 정권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식 공포정치 역시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습니다. 앤드루 스코벨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측근에 대한 숙청이 탈북을 조장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움을 확산시켜 그런 행동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도 교수는 북한이 핵개발 행보를 계속하는 한 미래는 암울하다면서도 당대회 이후 대화와 개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지도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당대회 이후에도 숙청을 계속한다면 이야말로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표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내놓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선포한 전략이 구체성이 부족한 데다 대외 여건도 불리해 성공하기 힘들다고 예상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5년 또는 7년 정도의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 계획이 아닌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강인덕 전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런 명칭이 북한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선행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먼저 할 것과 뒤로 할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해보자는 얘기죠. 선행 부분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식량 문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수송 문제라든가 지하자원 개발 문제. 따라서 경공업 같은 것은 뒤로 밀리겠죠.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이 5개년 전략으로 부르는 것은 선핵과 연관이 있다면서 이는 인민경제발전이나 개혁개방 그리고 외자 유치 등을 강조하기보다는 5년 동안 핵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형화를 5년 안에 완성을 하니까 이때는 절대 이 대북제재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목표치를 세우고 이 5년 안에는 대외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축소시키고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래서 실현할 수 없는 계획보다도 그냥 이런 과제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영희 팀장은 또 북한이 경제발전 계획이 아닌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계획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북한이 목표가 아닌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5개년 전략의 성공 여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한국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5개년 전략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개년 전략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목표 자체는 인민 경제 전반에 활성화하고 북한의 경제 부분의 균형 성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겠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이 전략 내용들을 보면 우선 뭐 전력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돼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역대 보면 이 몇십 년 동안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전력 사정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5년 안에 이러한 전력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을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 연구위원 역시 북한이 자체 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그 도입 없이는 자체적 역량으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외부의 자본 도입, 기술 도입 이건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뭐 힘들 겁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특히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이 북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북한이 이번 7차 당대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 다소 좀 진전 있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경제 쪽에 중시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하면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의 협력과 지원, 투자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7차 당에서 내세웠던 것은 결국은 핵 경제 병진 노선, 즉 핵 보유국을 선언하면서 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은 이미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는 건데 핵 경제 병진을 하면서 또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설 내놓은 것은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핵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문수 교수도 핵무력과 경제 병진 노선이 김정은 시대의 국가 전략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만큼 순수하게 본격적인 경제 발전만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5개년 전략 기간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같은 시장화 정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양문수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돈주들이 지금 만만세를 부르고 있는 세상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문수 교수는 하지만 이런 북한식 개혁 개방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개방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오늘 방사청에서 열린 2016 국제계약업무발전세미나에서 올해 외국산 무기 구매 규모는 29억 6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외국산 무기 구매 계약 건수는 천여 건이며 평균 규모는 약 3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공중급유기 구매 계약과 같이 큰 계약이 있었지만 올해는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이 없어 전체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유럽에 파견한 노동자들을 통해 연간 최대 19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직업 소개 회사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럽에 파견한 노동자들로부터 막대한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바이스 독일판이 23일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램코 브레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노동자를 외국에 보내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수출을 많이 하지 못한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 노동자를 유럽을 포함해 중국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특히 유럽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한 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 수입이 최대 3만 5천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 노동자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80달러에서 110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4억 달러에서 19억 달러 사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동유럽 국가에 있으며 이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 해외 노동자가 일종의 노예냐는 질문에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북한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해외 노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커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으려고 북한을 탈출하고 싶어하고 해외 노동에 자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택이 정말로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유럽연합의 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브레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자가 자신이 번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점은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을 세계 최대 직업소개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을 줄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국가가 아닌 회사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하면서 오직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CEO와 이사들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 북한에 들어가 마약인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일당 3명에게 징역 6년에서 9년과 공동 추징금 325만 9천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4살 김모 씨는 지난 1997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황해도 사리원 인근으로 들어가 필로폰 70kg을 제조해서 북측에 넘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암살을 모의했으나 황 전 비서가 노환으로 사망해 암살 공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한국의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일교육주간입니다. 통일교육주간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강의와 대학생들의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23일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서울 광화문 93 컨벤션 그래서 통일입니다 라는 주제로 제4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통일교육주간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마련한 행사인데요. 소봉석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입니다.
교육주간은 연중 1년에 한 주간 정도 좀 학생들이 이제 통일 교육을 좀 특별히 계기로 좀 해보자고 해서 전 국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네 번째고요. 취지는 학교에서도 물론 통일 교육을 뭐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요새 이제 분단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고 있어서 좀 기간을 좀 특별히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서 이런 주간에 특별히 좀 통일 교육을 같이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뭐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체험, 참여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에서 교육부하고 통일부가 이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번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은 각계각층의 통일교육 종사자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기념식과 함께 부대 행사로 탈북청소년 미술작품 전시회와 통일교육연구학교 학생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특히 통일의식 제고와 미래세대의 통일인재 양성에 힘써온 통일교육 유공자 30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습니다.
통일교육위원 재주협의회위원 방근형.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판동초등학교는 2년간 통일교육연구학교로 운영되면서 통일에 관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표창을 받은 판동초등학교의 최미애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2년 동안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사실 통일 잘 몰랐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도 통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도 연구학교는 비록 끝났지만 올해도 또 통일교육 주간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골의 작은 학교라서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통일에 대한 경험을 느껴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라고 저희 통일부에서 2014년에 개관한 곳이 있어요. 거기 작년에 저희도 또 같이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서 또 이번에 저희 자랑이지만 수기 공모에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 최우상을 수상해서 얼마 전에 또 장관 표창을 받았거든요. 우리 학생이.
묵현초등학교의 신창식 교사는 체험 중심의 통일 교육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론 중심이 아니라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감성 중심,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통일 이래서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게 그런 감성 중심 체험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획하게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연구하고 아이들이 고민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지를 아이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런 기획한 행사가 아이들한테 투여돼서 그런지 상당히 참여율도 높았고 아이들 간에도 통일에 대한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 거의 99.9%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 마음이 열리는 그런 통일 교육이 우리 묵현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막바지에는 현음 중창단 어린이들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통통통 휴전선 흰나비 통일 기차 등 통일에 대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통일에 대해 잘 몰랐다가 노래 부르면서 이제 가사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통일이 어떤 것인지 뭐 가사의 의미 이런 걸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막연하게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그 기존에 있던 우리의 손 통일이랑은 분위기가 되게 다르고 발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멀리만 느껴졌던 그 북한 친구들이 정말 친구의 의미로 다가오니까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하고 나서 엄마 이 노래 가르쳐줘야겠다고 막 그러고 학교에 가서 음악 선생님한테도 막 자랑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통일교육주간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전국 1,5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계기 수업이 2시간 이상 진행되고 통일부 직원들도 일일 통일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소봉석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도 하고 저희 또 이제 통일부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통일교육위원이라든지 지역통일교육센터라든지 통일교육협의회 여러 그 지역사회 단체에서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통일은 우리 곁으로 한 발짝 다가올 것입니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통일...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에서 첫 동성혼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법원이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죠.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동성혼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몇 개 나라에서 동성 간의 혼인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는 동성 간의 혼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식의 중심 인물은 지난 2013년에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했던 그래서 화제가 됐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환 씨가 주인공인데요. 결혼식을 하고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이 혼인신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합법화해달라 요구하면서 소송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혼인 제도를 둘러싼 사정이 달라졌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별도의 입법적인 조치 없이 이 법률 해석으로만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동성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혼인이 아니라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 동안 같이 살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모두 혼인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이 법원의 판시였습니다.
네.
법원이 지금 한국의 법체제에서는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의 입장이 좀 공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이 동성 간의 결합은 결코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시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또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부모 부양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자녀 부양에 관한 소식이 있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 부양은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에서 9월 전국의 20살에서 64살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조사 대상의 10%에 해당하는 102명이 부양하고 있는 25살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25살이면 학교를 마친 나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성 25살은 뭐 대학을 다녔다면 졸업을 했거나 취직 또는 결혼을 했을 수 있는 나이고요. 남성 25살의 경우에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아니면 취직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 조사 결과 성인 자녀를 부양한다는 그 10%의 응답자들은 평균 성인 자녀들을 4.13명, 그러니까 4년 조금 넘게, 길게는 뭐 6년 이상 함께 경제적 지원까지 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부양하는 성인 자녀의 13% 정도, 심지어 결혼을 한 상태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결혼한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을 부양이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이 지금 60대 이상의 세대는 부모 부양도 하고 성인 자녀도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담이 많은 세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사회 은퇴자층입니다. 60대 부담감이 아주 상당해 보이는데요. 자신의 노후 생활도 챙겨야 하고 부모 부양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과 또 다른 그런데도 또 이 다 큰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독립했던 자녀들이 다시 또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른바 리터루족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리터루족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요?
캥거루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캥거루라는 네. 단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네.
예, 돌아온 캥거루입니다. 그 돌아가다는 뜻의 영어인 return하고요.
네.
아기 주머니를 배에 달고 다니는 동물 캥거루, 이 캥거루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무리가 많다는 의미로 족이라는 한자어를 붙여서 리터루족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보건사회연구원의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부모에게 돌아온 자녀 세대가 4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리터루족이 많아진 이유는요, 감당하기 힘든 주거비 문제도 있고, 또 결혼은 했고 자식은 낳았는데 일을 해야 하니 육아 문제까지 더해져서 부모 집에 얹혀 살겠다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동안 그 인기가 없었던 중대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비싸기 때문이었는데 함께 살려면 공간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손자, 손녀를 돌보는 노인층, 황혼 육아라는 말과 함께 할머니의 엄마 역할을 더해서 할마, 할아버지의 아빠 역할을 더해서 할바라는 말이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세계 예술계에 이름을 올린 또 한 명의 주인공 소식입니다. 바이올린 만드는 명장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34살의 박지환 씨입니다. 지난 15일 폴란드에서 열린 제13회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제작 콩쿠르에서 혼자서 1위와 2위 바이올린을 만들어낸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네.
한 사람의 악기 제작자가 세계적 권위 대회에서 1위 그리고 2위를 한꺼번에 석권한 일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한국에서도 이 박지환 씨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바이올린의 명장으로 인정을 받은 것인데 이 30대 나이에 그 유명한 장인의 대열에 올랐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지환 씨가 상을 받은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제작 콩쿠르는요, 1957년부터 5년마다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다.
네.
또 비슷한 대회로 이탈리아와 독일, 그러니까 뭐 현악계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 이 더불어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비에니아프스키 대회에서 한국 사람이 우승한 것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2011년에 김민성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첫 우승을 했고요.
아, 네.
박지원 씨가 이번에 1, 2위를 한꺼번에 석권한 건데 이 한 사람이 대회 1, 2위를 석권한 경우는 1972년에 한 번 있었고 96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라고 합니다. 도대체 악기 심사를 어떻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네.
이 제작 심사가 보통 한 달이 걸리고요. 일주일 동안 소리 심사를 계속한답니다. 최종 우승한 이 박 씨의 바이올린에는 소리가 열려있다. 연주하기가 좋고 두텁고 힘있는 고음에 풍부한 점이 돋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소리가 어떤지 참 궁금해집니다. 박지환 씨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악기 제작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현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바이올린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 방문 중에 지난 40여 년간 계속됐던 대베트남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적국이었던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베트남 전쟁과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등을 살펴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